1장 12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 오늘까지 주기도문의 이 다섯째 간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자는 절대 이 간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천국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힘입어 이 간구를 할 수 있게 하셨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수님 닮은 삶, 그리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더욱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펴볼 주기도문의 다섯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간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간구의 배경에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간구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복음의 메시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죄사함의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전가받으시고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모든 죄의 빚들이 다 탕감을 받았고요.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간구를 통해 우리가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담대히 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온전히 용서하지는 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삶이 참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에게서 받은 용서를 내 삶에서도 반영하는 삶을 진실하게 조금이라도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런데 이 다섯째 간구는 부연 설명이 있어요. 다른 간구들은 그냥 주기도문 안에서 한 구절로 끝나게 되는데 이 다섯째 간구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이 마친 후에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절, 15절에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말씀이 따라와요. 그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용서하는 삶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삶이어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마땅하고 중요한 것인지 계속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들의 천국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 예수님 닮은 삶을 용서하는 삶으로 알려주시는데 계속해서 또 알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주기도문의 12절과 이 14절, 15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뭔가 좀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마치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라. 오늘 주기도문의 간구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직역해서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 된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용서는 뭐 우리가 다른 모든 행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용서조차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자랑해서 무엇을 받아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완전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일 뿐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가 용서받은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아들까지 바치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오로지 우리가 용서받은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조차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 닮은 새 마음을 주신 자들만 할 수 있게 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죽기까지 성취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 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게 달라는 간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구가 마치 우리가 용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는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자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증거하라는 거죠. 바로 이 삶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큰 빚을 진 자가 우리의 큰 빚을 탕감해 주면 정말 평생 고마워하며 살 거예요. 아, 나도 내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하물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까지 바쳐 죄의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을 수 없고 평생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을 수 없고 우리도 우리 삶에서 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싶다. 용서하며 살아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안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앞뒤 순서를 바뀐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주는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제일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왜 순서가 바뀌게 말씀하시는 걸까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그 빚을 주인으로부터 다 탕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탕감을 받은 후에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진노하여 있던 것도 다시 다 빼앗는 그런 비유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당시에 그 빚의 액수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그 한 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게요,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있고 그 적은 액수의 단위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달란트가 어마어마하게 더 큰 단위였고요. 데나리온은 작은 단위였습니다.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냐? 6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런데 이 데나리온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것은 사람이 100일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액수였다는 거죠. 지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뭐 많이 잡아서 만불 정도 되겠죠. 그러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액수일까요? 계산해 보니까 거의 10억 불. 원으로 따지면 1조 원. 즉, 당시에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 누구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의 액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빚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빚을 진 자의 온 가족들이 평생 노예가 되어 살아도 탕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주인이 불쌍히 여기며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종이 그 빚에서 다 노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이 집으로 돌아가서 한 일은 뭐예요? 자기에게 빚진 자도 탕감해 주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돈을 갚지 않는다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주인이 들어요. 그리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그 종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빚 탕감해 준 종을 그에게 놓아여 다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였다. 너희도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천국 백성들은 이 악한 종과 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작은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미워하고 분노하며 악을 행했던 이 종은 어떠한 자입니까? 물론 예수님 당시의 교회였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 받은 삶이 자기의 이웃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열매 맺지 않았던 그러한 예언약의 백성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도 유형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도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이미 죄사함의 복음이 다 전해졌는데 이렇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로 하면 이 악한 종은 어떤 자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입니다. 자신의 악한 죄를 깨닫지 못한 자죠.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지고 지옥 심판까지 가야 했던 자신의 죄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에 전혀 감사함이 없는 자예요.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을 하찮게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왜? 용서의 은혜가 없거든요. 만일 우리 중에 이렇게 수억 원의 큰 빚을 탕감받더도 수십만 원의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까요? 참 나쁜 놈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의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누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용서하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죄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의 모습이지 않았나요?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용서는 하지 않는 모습. 나한테는 관대한데 남에게는 인색한 모습. 나는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데 다른 이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모습. 나는 늘 용서하는 게 빠른데 남은 용서해 주는데 느리고 긍휼의 마음을 갖기보다 늘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빠른 모습. 그래서 미움과 분노를 버리지 않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이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커서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가야 했던 죄인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러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바치시며 죄값을 다 치르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나도 나에게 잘못한 자를 감사함으로 용서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열망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그래야 맞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자가 있다면 그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할 만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에서 알려주시는 용서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를 받았나요?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러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즉 전혀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요, 용서할 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과 사랑이 너무나 커서 아들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심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먼저 다 치러주시고요, 우리의 죄를 먼저 다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시고 천국 기업까지 무르게 해주시며 화목된 교제를 이렇게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그 증거라는 거죠. 이것이 어떠한 사랑인가요? 이러한 무조건적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 천국 백성들, 적어도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리 커도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미움과 분노를 버리게 해주시고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죄의 빚에서 탕감받은 성도는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형제들을 무조건 몇 번 용서해 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7번이면 될까요? 크게 마음먹고? 아니 7번 해줬으면 다 해준 거 아니에요? 아니 7번이나 해줬는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용서받은 천국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용서하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이 딱딱한 마음으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후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긍휼이 여기지 않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서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겁니까?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이. 용서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 그 죄사함을 감사하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구원은 salvation.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이크가 지난 금요일에 마이크를 갈았는데 마이크가 금방 나가네요. 요새는. 예. 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천국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예수님 닮은 아들의 삶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온전하지 않고 자라가야 하지만 천국에서는 온전히 용서하는 사랑을 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은혜를 더욱 확신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는 삶,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보았지만 우리 신앙 고백이 이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유리 문답 105문답에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원,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실 것을 비는 것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로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능히 용서하여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것을 구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126문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불쌍한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악을 제거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주기도문의 다섯째 간구도요, 우리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 이 간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용서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간구를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랑을 하게 해주시기를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풍성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마치 마른 광야처럼 황폐해져 있다면 기쁨도 없어지고 정말 이 마음이 황폐하여져 가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뭐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 가난해서, 너무 신세가 처량해서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광야처럼 황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가장 황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즉,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용서 없는 마음,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마음, 정죄와 판단으로 가득 찬 마음,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그 딱딱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돌이키라고 하세요. 십자가를 보며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천국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정말 단비처럼 황폐한 우리 마음을 다시 적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회복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보다 더 악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심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를 향해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오직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환히 얼굴빛을 비추시며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어느 정도로 용서하는 사랑을 받았는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도 사랑의 빚을 서로 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용서하는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서로 용서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의 삶도 예수님으로 풍성하여 질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몇 가지를 더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반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는가? 물론 앞에서 이 이유를 살펴본 것으로 충분하지만 이것을 설명하는 몇 가지 견해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간구를 생각할 때 교회를 배경으로 이 주기도문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간구에는 교회에게 하게 하신 치리 사역과 연결해서 이 간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치리 사역은 뭐죠? 죄를 다루기까지 용서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이 우리의 간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즉 천국을 증거하게 하신 교회의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사역에 함께 해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교회가 성도의 죄를 다루고 용서하는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 용서하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여달라.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살펴본 우리 마태복음 18장의 비유 있죠?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탕감을 받고 이 비유가 교회의 치리 사역하고 연결되어 알려주시는 비유예요. 그래서 그 18장에 이 비유를 주시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잘 보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원리를 알려주시면 너희가 땅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하늘에서 이루겠다. 이것을 무슨 사역과 연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의 치리 사역과 연결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를 다룰 때 이 땅에서 교인의 죄를 다루고 용서하는 사역을 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고 용서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교회가 새 교인을 받고 뭐 죄를 다루고 용서하여 다시 받거나 아니면 출교까지 시키는 모든 사역도 땅에서 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 천국의 사역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해도 이 것과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오는 마태복음 18장을 계속해서 보면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할 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하는가를 묻자 예수님이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주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큰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 비유를 함께 주시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 즉 천국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증거하게 하신 교회는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죠. 왜? 교회는 천국을 증거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산상수훈에서 주신 가르침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드릴 일이 있으면 용서를 가서 구하고 화목한 후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서를 잘 보세요.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죠? 그렇지만 그 배경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는 그 용서를 받은 걸 가지고 가서 용서하고 화목한 후에 하나님께 나와 화목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간구를 예수님의 간구로 볼 때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즉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온전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도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해 가지신 뜻을 마태복음 5장 43절에 알려주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온전히 이루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셔서 이 삶을 살아주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완전히 용서하는 사랑을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 완전한 용서하는 삶을 따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세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 죄인들까지도 죽기까지 완전히 사랑하시고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심판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완전한 죄의 용서하는 사랑의 삶으로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 간구하셨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용서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온전히 용서하신 삶에 참여되어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 간구의 내용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결국 이 다섯째 간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피 흘려 성취하신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희년, 영원한 죄사함의 천국 현실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영원한 새언약의 현실.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야 31장에서 예언된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바라보며 그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형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요.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서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에요. 나와 같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것. 예, 그 긍휼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죠?
예.
예, 예. 갑자기 그 카톡에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세춘희 성도님? 잠깐 다시 하겠다고. 예. 히브리서 8장은 올라가 있는데, 지금 버퍼링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링크도 바뀌나요? 그러겠죠? 예, 됐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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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오시라고 좀 알려주세요. 두 명 들어오셨네. 아, 됐어. 아, 들렸네. 아, 예, 오늘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 저희는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시고요.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서의 삶은 서로의 연약함을 긍휼히 바라보는 것이 시작이에요. 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죄를 다뤄주고 서로 짐을 지며 용서하는 사랑을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내 형제를 바라보며 용서하는 사랑을 하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미움을 이깁니다. 용서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천국의 힘.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며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아버지께서도 능히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더욱 용서의 삶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천국 백성들의 마땅한 삶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 성도들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용서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더욱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요.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달란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험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셨네.
예, 우리 예수님의 용서하신 사랑 안에서 또 용서를 구하시고 또 용서하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복되신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방송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서요. 중간에 좀 끊어졌는데요. 또 많이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다시. 그래도 여러분 그 주일 예배 공지 사항을 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이 진행될수록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8시 예배, 10시 예배도 드렸고 이제 또 앞으로는 2시 반에 오후 예배에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주 변경이 되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려요. 상황이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예배를 지키고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한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서 나오는 우리 결정이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저희가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새롭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인 12월 5일부터 오후 2시 반에 예배실 옆에 야외에서 여러분 사진 보내드렸죠? 다 보셨으리라고 믿고요. 야외에서 예배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 8월에도 성도님들 만나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공예배 모범의 원리는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함께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라이브 스트림을 대안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함께 모이는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도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실내에서는 저희가 모일 수 없지만 야외에서는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PC 교회들도 지금 야외에서는 계속 모이고 있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사실은 야외에서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야외에서 드릴 수 없었던. 그런데 이제는 우리 2층 학교의 허락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야외에서 예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은 먼저 지난주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준비 등을 고려해서 우리 한국어권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또 10시는 계속해서 라이브 스트림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모이지 않고 라이브 스트림만 예배를 10시에 드릴 거고요. 오후 2시 30분에는 야외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2시 30분에 오실 수 있고요. 숫자 제한이 없어요. 야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일 때에 우리가 모임이 둘로 나눠지지 않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다 같이 오셔서 함께 얼굴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고 또 교제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2시 반에 못 오시는 분들은 또 10시에 가정에서 라이브 스트림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또다시 결정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 질문에 관한 대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다 같이 할 수 없는가? 오전 10시에 라이브 스트림도 하고 동시에 야외 예배도 드릴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야외에서 스피커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그 2층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스피커를 사용하는 게 좀 힘들어요. 바로 2층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외에서 라이브 스트림 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소음이 많아요. 야외에서. 그래서 라이브 스트림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아침 기온이 아직은 조금 춥고요. 그래서 오후 2시 반에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시간이고요. 좀 따뜻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따뜻한 옷을 꼭 준비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자 및 그 밖의 셋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야외에서 방역할 것인가? 예, 영어권이 12시 반에 미리 스피커하고 의자 등을 다 셋업해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한국어권 방역팀이 30분 전에 와서요. 의자를 미리 다 방역 스프레이로 다 방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소독을 해서 깨끗하게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 의자 접는 것만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꼭 낄 거고요. 그 다음에 의자도 거리 두기를 해서 앉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찬송과 성경을 따로 준비해 오시고요. 예배 순서 중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부분은 미리 카톡으로 주보도 보내드리지만 그 중요한 내용들 따라 하실 것은 저희가 영어권이 지금 슬라이드 쇼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철준 성도님하고 또 최춘희 성도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저희가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겠고요.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는 조정된 순서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가 둘로 가지 않도록 아마 우리가 라이브 스트림도 조정된 순서로 예배를 드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1시간 정도면 끝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날씨가 좋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날씨가 좋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전날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야외 모임을 그때에는 갖지 않고 오전 10시에 가정에서 라이브 스트림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팬데믹 기간이 지난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벌써 12월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와 또 주님과 나누는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또 잘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도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또 건강과 안전을 잘 지키시면서 지내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거 꼭 믿으시고요. 우리 내년에 또 이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10시에 라이브 스트림 예배, 2시 반에 야외 예배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